할렐루야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찬양 기뻐 받으시고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어느새 9월입니다. 네, 시간이 참 빠르지요. 네, 올해가 이제 넉 달 남았습니다. 네,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변치 않으시는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늘 붙드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나중에 사도 바울로 성경에 기록되는 사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이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고 억압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사울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지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지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하여서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지요.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네, 다 알고 계신데 대답 안 하시는 거죠? 네.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자기가 바라보는 그 세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른 것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그 구약 성경의 말씀으로 세상의 사건들을 해석해 나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는 어떻게 해석을 했을까요? 아마도 신명기 말씀을 기억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 말씀을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이 구약의 신명기 말씀을 토대로 저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저렇게 나무에 매달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 말씀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아멘. 그리고 13장 10절 말씀도 바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꾀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아닌 어떤 다른 신을 섬기라고 하는 어떤 선지자, 그 구약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반하는 어떤 이단처럼 여겼기 때문에 사울은 예수님의 그 죽음을 당연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그 사건의 현장 속에서도 그것이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 신명기 13장 말씀을 따라서 돌로 쳐 죽이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행위였을 것이라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러한 생각들과 자기 믿음에 빠져있던 이 사울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9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9장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아멘. 여러분 여기 9장 1절에서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이 헬라어는 숨쉬다에서 나온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협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냐 하면 그가 숨쉬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에요. 그가 숨쉬는 이유, 살아있는 이유, 사울의 인생의 목표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없애버리는 것, 죽이는 것, 그것이 사울의 사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사울을 가로막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3절과 4절 말씀, 9장 3절과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홀연히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사울을 비추었고 사울이 그 자리에서 쓰러지게 됩니다. 단순히 쓰러진 것만이 아니라 그 밝은 빛 가운데 사울을 향한 소리가 들려오게 되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요, 사울이 단순히 길을 가다가 육체적으로 그냥 넘어진 그런 사건을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 아닙니다. 그동안의 사울의 생각, 그동안 사울이 믿고 있었던 믿음, 사울의 사명과 그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그런 장면인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울의 인생의 목표와 사명, 그동안의 사울이라고 하는 자기의 모든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장면이 오늘 이 9장 초반부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울이 생각하기에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인물인데,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자인데, 세상을 어지럽히는 혹세무민하는 그런 사람인데, 사울이 그동안 그렇게 생각했던 그 예수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사울 앞에 나타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 세계가 다 무너짐과 함께 무너져 내렸던 것이 있었지요. 사울의 시력, 사울의 눈이 멀어버리게 됩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3일의 시간을 보내게 되죠. 무엇인가요? 사울의 생명이 붙어있지만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태, 자기의 옛 세계가 다 무너져 내리는 시간, 나의 과거, 나의 자아, 나의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는 것 같은 그런 죽음의 사흘을 사울이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요? 실제로 사울이 눈이 멀어버리고 보내었던 이 사흘의 시간은 어떠한 시간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시 빚으시는 시간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갖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 잘못된 오해, 그 길에서 돌이켜서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셨습니다. 오만한 자기의 믿음으로 끝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달려가던 사울을 하나님이 멈추시고 그의 인생을 재조정해 주시고 하나님께 길로 돌이키시는 그런 회복의 시간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어서 나의 잘못된 생각, 나의 편견, 나의 잘못된 믿음, 지금 어긋난 길로 가고 있는 나의 잘못된 방향을 하나님께서 멈춰주시고 수정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돌이켜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 인생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에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되어서 사람들이 함께 모이지 못하고 이 넓은 예배당에 다섯 명 앉아 계시고 그렇게 힘들게 예배하지 못하던 그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당연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루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어마어마한 수술을 지금 집도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가는 줄 모르고 교만해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좀 고쳐주시려고, 더 이상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썩어 문드러질 우리의 마음을 좀 고치시려고, 하나님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뼈저리게 알게 하시려고 우리의 썩어 문드러지는 교만한 것들을 다 도려내시는 수술을 지금 집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사울이 눈이 멀어버리고 그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그 상태, 그 사흘의 시간을 통하여서 살아계시는 진짜 하나님, 그의 아들 되시는,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간섭하시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 그 은혜를 더 뼈저리게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일어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9장 15절 이후에 그 본문은 이렇게 사흘 동안 눈이 멀어버렸던, 죽음과 같은 그 암흑의 시간을 보냈던 그 사울이, 그 사울의 눈이 다시 뜨여지게 되는, 회복되게 되는 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1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흘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사람이 사울에게 안수할 때에 그 사흘이나 멀어버렸던 그 눈이 다시 뜨여지게 되죠. 성경의 표현을 보면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할 때에,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우리의 눈에서도 그동안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던 비늘 같은 것들이 벗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이 밝아져 진리를 보게 되고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는 북한 동포 사랑 기도회로 함께 모였지요. 잘 아시는 것처럼 매월 첫째 주일, 첫째 주 수요 기도회는 북한 동포 사랑 기도회로 모이게 됩니다. 제가 지금 3년째 북한 선교부를 맡고 있는데요. 사실 저도 영락교회에 와서 북한 선교부를 맡기 이전에는 북한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영락교회에 부임해서 수요 기도회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북한 땅을 위하여서, 자유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는 하고 있었지만 사실 큰 관심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북한의 모습은 그냥 가끔씩 보는 뉴스에서, 영상을 통하여서, 북한에서 제공해주는 그 영상을 통하여서 평양 거리에 우리처럼 막 부유하고 화려하진 않지만 그래도 멀쩡한 건물들이 서 있고 사람들이 그냥 멀쩡한 옷을 입고 지나다니는 그런 평온한 모습, 우리 남한만큼 부유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삼시세끼 먹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북한 땅의 모습을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북한 선교부를 맡고 또 자유인 예배, 우리 영락교회에서는 탈북하신 분들을 자유인이라고 부르는 것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매 주일 드리는, 선교관에서 드리는 자유인 예배에서 자유인 성도들과 함께 매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알고 있었던 북한의 모습이 진짜가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점점 더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994년 북한의 김일성이 사망하고 북한에서는 국가의 모든 배급체계, 경제가 완전히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1995년부터 한 98년, 2000년 즈음까지 북한의 지도층이 말하기를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는, 이 고난의 시간을 우리가 잘 이겨나가야 한다라는 취지로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는 극심한 기근의 시기를 이 북한 땅이 보내게 됩니다. 그 시기를 북한 땅에서 보냈던 우리 자유인들의 증언을 들어보면은요, 이렇게 북한에서 이렇게 길거리를 가는데 길거리 옆에 우리처럼 이제 아스팔트가 깔려 있는 길이 아니니까 그냥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그렇게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서 그들을 보는 그 자유인분도 그들을 도와주고 싶지만 나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죽어가는 사람들을 그냥 눈으로만 바라볼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시기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고난의 행군 그런 상황에서 약 30만 명에 추산되는 북한의 사람들이 중국으로 탈북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 이제 북한에서 어떤 소문들이 있었냐면 중국에서는 개들도 입합을 먹는다. 입합이 뭔지 아세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네. 개들도 쌀밥을 먹는다. 중국 가서 석 달만 열심히 일하면 자식들은 굶기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런 브로커들의 그런 소문과 말들에 속아서 많은 북한 사람들이, 특히 북한의 많은 여성들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어서 중국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국과 북한은 이제 관계가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혈맹 관계라고 하지만 중국에 들어온 북한 사람들에게 정식 주민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붙잡히게 되면 다시 북송시키는 것이에요. 북한 땅으로 돌려보내는 것이에요. 북으로 돌려보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화소, 노동단련대, 심하면 정치범 수용소 같은 곳으로 보내져서 혹독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즘은요, 이 중국의 감시와 단속이 더 심해졌습니다. 중국의 이 과학기술이 날로 발전하면서 요즘은 첨단 안면 인식 기술로 북한 사람들을 잡아내요. 코로나 이후에 중국을 거쳐서 탈북하게 되는 인원이 급감한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일 것이다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0만이 넘는 사람들이 그 90년대부터 중국 땅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탈북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넘어갔던 이 탈북 여성들의 그 삶이, 중국에서의 삶이 참 말할 수 없이 비참합니다. 탈북 여성들이 브로커들의 손에 잡혀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중국에 이제 말도 통하지 않는 시골로 팔려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중국에서 정상적인 결혼을 할 수 없는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 큰 질병이 있거나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거나 이제 병들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아내로 탈북 여성들이 팔려가게 되는 것이에요. 작년 5월에 이제 그 접경 지역에 가서 선교사님을 뵙고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한번 여쭤보았습니다. 와, 선교사님, 어느 정도의 금액에 여성들이 팔려갑니까? 여쭤보니까 작년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한국 돈으로 한 200만 원 정도면, 예, 그 탈북 여성들이 중국 가정에 이제 팔려가서 이제 식모처럼 일을 하고 이제 자녀들을 낳아주고 하는 일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또 인신매매로 팔려가는 여성들이 있고요. 중국에 살면서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는 이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평소와 똑같이 우리 선교관에서 자유인 예배를 드리다가 제가 잘 알고 있는 청년 한 명이 어린 아이와 함께 이제 예배 드리는 것을 보았어요. 처음에 이제 제가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아, 늦둥이 동생인가 보다, 터울이 많이 있는 동생인가 보다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 출산한 그 청년의 딸이었던 것이에요. 청년이 몇 살인지 아십니까? 올해로 25살입니다. 제가 그날 이 망치로 머리를 크게 얻어맞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받았어요. 아, 내가 그동안 북한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그 탈북인들의 삶에 대하여서, 자유인들의 삶에 대하여서 내가 너무 모르고 있었구나. 그렇게 북한 선교부를 맡고 자유인들과 함께 목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저에게서도 제 눈에서도 비늘이 벗겨지는 것 같은 그런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막 분노가 일어나더라고요. 저 북한의 악한 정권, 자신을 신처럼 여기는 그 교만한 지도자들, 인간들, 그들로 인하여서 북한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삶이 피폐해져 가는지, 죽어가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그 인생이 무너지고 있는지 화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분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고통받고 있는 저 북한 땅을, 그리고 북한 땅의 주민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북한 선교부 담당 목사로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 소망이 있어요.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이 이 북한 동포사랑 기도회를 통하여서, 또 한 달에 한 번씩 자유인들과 함께 드리는 통일예배를 함께 들으시면서, 또 교회에서 있는 복음통일학교, 복음통일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들 눈에 덮여있는 그 비늘들이 벗겨지게 되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북한의 실상을 바르게 알게 되고, 그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긍휼의 마음으로 이제 일어서게 되는 한 사람이 나오게 되죠. 바로 사울의 눈을 뜨게 해주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인물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아나니아는 이 사울의 눈을 뜨게 해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처음에는 좀 주저하지요. 우리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멘. 하나님, 사울이라는 저 사람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저희 같은 사람을 잡아가던 사람이에요. 교회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쓸모없는 인생이에요. 그런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1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아나니아가 보기에는 사울은 교회의 핍박자, 성도들의 대적자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를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울의 눈을 뜨게 해주는, 사울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사울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나가는 아나니아와 같은 그런 사람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사울이 살아나게 되는 것처럼 나를 통하여서 죽어가던 인생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북한 선교부를 맡으면서 가장 뿌듯했던, 3년 동안 가장 뿌듯했던 이야기 하나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한 여자 청년이 있었어요. 여러분, 자유인 청년들을 만나보면 되게 이제 키가 작은 청년들이 많습니다. 어렸을 때 제대로 먹지 못하고 영양이 부족한 그런 음식들을 많이 먹어서 키가 많이 큰 청년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청년은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네. 여성인데도 키가 꽤 컸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는 키가 크구나 라고 해서 북한에서 여군에 들어가라고 이제 그 영장이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네. 그죠? 여러분들도 황당하시죠? 네. 군대 가는 게 너무 싫어서 탈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한 땅으로 넘어오게 되었어요. 이 남한 땅으로 넘어와서 이 청년이 두 가지 목표를 세웁니다. 공부에 뜻이 있는 청년이거든요. 지금도 대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친구인데,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들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탈북할 때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미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돈을 열심히 모아서 가족들에게 돈을 붙여줘야 되겠다. 이 두 가지 목표를 세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서도 정말 악착같이 이 청년이 돈을 모았대요. 그래서 이 청년이 대학교 2학년이 될 때까지 이 청년의 별명이, 여러분 강단에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걸 여러분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삼선 쓰레빠였습니다. 삼선 슬리퍼.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거리에서도 매일 슬리퍼만 신고 다닌다라고 해서 친구들이 삼선 슬리퍼라고 별명을 붙여줬대요. 그때 당시를 생각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때 당시 청년이 한 달에 쓴 돈이 3만 원만 쓰면서 악착같이 돈을 모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대학을 들어가게 되고 자기가 받은 성적 장학금까지 다 모아서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모았다라는 것이에요. 그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이제 브로커를 통해서 북한에 계신 아버지께 보내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제 탈북했을 때의 충격을 받은 아버지와 그 가족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갚으려고 한 것이었죠. 잘 간 줄 알았습니다. 돈이 잘 전달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2년 후에 소식을 들었는데 그때 보냈던 2천만 원이 넘는 돈 중에서 300만 원을 제외하고는 브로커들에게 사기를 당해서 다 이제 빼앗기게 되고 설상가상으로 이제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다라는 소식을 들은 것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 소식을 듣고 이 청년이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사기를 당한 게 너무 한심하고 속상하고 그래서 옳지 않은 생각이었지만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21층 건물 난간으로 이제 올라갔어요. 거기서 떨어지려고. 근데 불행 중 다행이었다라고 할까요? 난간에 올라갔는데 내려다 보니까 너무 무서워서 참 다행이죠. 너무 무서워서 죽기를 포기하고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청년이 우리 영락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있어요. 많이 회복되고 있어요. 작년에는 이제 정식으로 이제 예식장을 빌려서 결혼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상황이 안 되니까 작은 방을 빌려가지고 스몰 웨딩 같은 작은 예식으로 우리 북한 선교부 임원들, 자유인 예배부 선생님들, 청년들이 다 도와주고 다 옷도 빌려주고 사주고 다 꾸며주고 막 해가지고 작은 예배를 드리고 제가 주례를 이제 보면서 예식을 하는데 결혼 예식을 드리는데 막 다 같이 막 기쁘게 웃고 막 축가를 하고 다 행복하고 하는데 저는 막 올라오는 눈물을 참으려고 얼마나 그 기쁘고 좋은 날 야야 아빠도 아닌 네가 지금 여기서 울면 안 돼 하면서 막 제 마음을 막 얼마나 이제 다 잡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왜 막 그렇게 그날 감정이 올라왔냐면 그 청년의 과거를 알고 있으니까 죽으려고 21층에 올라갔던 그 청년의 삶의 이야기를 알고 있으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에요. 제 속에서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이 땅에 내려서 그 절망과 좌절 속에서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하던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락교회 가운데서 살려주시는군요. 복음 안에서 이렇게 새로운 인생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출발하게 하시는군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제 마음 가운데서 큰 기쁨과 감격의 울음이 터져나온 것을 제가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이 청년이요, 작년 이제 그 북한 선교 대회 때 여러분 이 수요 기도회 때 나와서 짧게 간증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 간증의 작은 부분을 잠깐 그 청년의 허락을 받고 가져왔어요. 제가 옮겨 드릴게요. 정말이지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두고 온 가족에 대한 죄책감을 덜지도 못한 채 오히려 그 죄책감이 날마다 가슴을 짓눌러 괴로워하던 그때 내가 정말 끝이라고 느꼈던 가장 어두운 순간 하나님은 제게 유일한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 저를 변화시키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고 타인의 고통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실패와 상처를 복음의 자원으로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실패와 절망 속에서 갈 길을 모르던 인생들이 우리 영락교회에서 삶의 희망을 찾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던 북한의 그 자유인들이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새 생명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통일의 날에 다시 북한 땅으로 넘어가 내가 믿은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이 시대의 아나니아가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울의 눈을 밝혀주는 그 아나니아처럼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서 북한 땅을 향한 관심, 북한 땅을 위해서 올려드리는 기도,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온 많은 자유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많은 자유인들이 하나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참된 진리 되시는 예수님 붙들고 거듭난 삶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인생들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변화됨으로 인하여서 우리 영락교회를 통하여서 영락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다시금 복음의 등불이 복음 통일의 등불이 밝히 비추어 질 줄로 믿습니다. 그날 꿈꾸며 함께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이 시대의 아나니아가 되시는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믿음과 신앙으로 헛된 길을 가던 사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 눈에 비늘을 벗겨주셨던 것처럼 저희의 인생에도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맡기시는 거룩한 사명을 바로 바라보며 그 사명에 순종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대에 아나니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를 통하여서 생명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이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거듭난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사랑하시고 북녘 땅의 동포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